또 바울이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말씀했듯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한 짧고 굵은 그 한마디에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을 다 싣고 내 인생이 사랑의 항해가 되는 것을 참 목표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 말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다른 것을 기웃거리면서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깊은 것, 또 다른 새로운 것, 이런 것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직장에서나 학업에서나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없는지를 회의하는 가운데 이 찾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에 대한 중심을 잃어버린 채 기독교 신앙 안에서 다른 것을 찾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분명히 겉돌게 됩니다. 향방 없이 흩어지는 안개와 같아질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신 5절의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2장에서부터 5장까지 펼쳐져 있는 그 사랑의 긴 메시지에 전주곡인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우리 속에서 온전해지는 이 사랑의 구체적인 한 측면이 부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제 사랑의 지금 개념들 또는 그런 상상의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있으시겠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그 부분을 다 다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 형제 사랑에 대한 것을 깨달으려고 많이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제 사랑의 주제에 앞서서 요한이 7절, 8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에 다소 좀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계명에 대한 확신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7,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계명이니 이 옛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가진 옛계명 이 말을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뭐 구약의 십계명이나 모세의 율법 같은 것을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요한은 지금 새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7절 말미에 있는 옛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구약의 그 율법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다른 요한일서의 구절들을 보게 되면 그 오해는 풀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2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또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3장 11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뭐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요한복음에서 내내 강조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요한 공동체에 지금 있는 현재 그 신자들과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계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처음 만났을 때 전했던 그 처음 들었던 그 말씀, 그 말씀과 내가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주제를 떠나서 다른 주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8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고 또 이렇게 말하죠. 이 새 계명이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혼동이 오는 것인데요. 이런 말이죠. 지금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전에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이 거짓 형제들이 요한의 공동체 안에서 이 형제 사랑에 대한 혼동을 주고 그리고 잘못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그 분위기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새롭게 쓰고 있다라는 말로 내가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 계명 처음부터 들은 말씀 이것은 똑같이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 1서에서는 계명이란 말이 구약의 율법이나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지금 오늘 이 부분부터 지금 걸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요한이 이렇게 확신 있게 새 계명을 전하는데 이 새 계명이 어떻게 참된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이것이죠. 뭐 증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계명이 잘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8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저에게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대명사죠.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참된 것이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참된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면 이 계명은 참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해지는 자라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다면 형제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앞에 펼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 나타나는 길은 오직 형제 사랑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통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이 율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최고봉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웃 사랑이 원수 사랑으로까지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수 사랑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이웃이 전부 다 원수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원수 사랑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떤 괴팍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우리의 원수는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함께 예수를 믿는 자, 함께 예수를 믿는 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하고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랑하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조차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수 사랑은커녕 이웃 사랑도 잘 안 되니까 예수님 말씀의 그 스케일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 우리가 한번 자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제는 눈치채시겠죠. 왜냐하면 항상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형제 사랑에 등한히 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요한은 거기에 지금 반박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들의 말이 너무나도 틀린 것이다를 분명히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들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면서 공동체를 이탈한 자들이었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다. 그런데 나갔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은 이들이 거짓 신앙에 사로잡혔던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란 보이는 것이죠. 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아가페라는 말을 쓰고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아가페라는 말을 씁니다. 같은 종류의 신적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적 사랑의 기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드러나지를 못합니다. 받은 적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랑은 분명히 에로스 사랑이나 필레오 사랑, 뭐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이런 사랑과는 개념상 구분되기도 하고 또 공유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추후에 좀 자세하게 다루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성, 자기중심의 벽, 이것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결코 실행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 전 재산을 내어주고 목숨까지 내어주는데 어떻게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중심을 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뭐 굉장히 드문 경우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세상에서 보는 숭고한 수준에 있는 것조차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말하자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의 옷을 입은 사랑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성 간에 연애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애하는 사랑은 자기가 좋아해야만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에게 호감도 없습니다. 뭐 끌리지도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성 간에 그런 사랑은 일어나지 않죠. 그죠? 사실 연애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립되지도 발전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위한 사랑입니다. 짝사랑도 자기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가 싫으면 그만입니다. 못 견디는 것이고 끝입니다. 그렇죠? 한 분도 동의하시는 기색이 안 보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싱글 남녀들이 많아요. 많은데 너무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사랑을 세워가는데 부담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인생에 한두 번, 어쩌다가 많으면 세 번 정도, 뭐 그 이상 한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연애하는 사랑은 정탐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 간의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있어야만 결혼으로 이끌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진짜 형제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혹독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연애 사랑을 용기 있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같은 성질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내가 싫으면 그만두는 그런 사랑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발견하고 더 용기 있게 실현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 사랑이 번번이 실패하죠. 번번이가 아니라 너무나도 자주 실패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형제 사랑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내가 저 사람들 사랑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도무지 그 가치를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형제 사랑이라고 해서 꼭 교회 형제 자매들만 있는 거 제한하면 안 됩니다. 형제 사랑의 범위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배우자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포함하고 다 포함합니다. 내가 이들과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 사랑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결코 상대에게 있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과의 싸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기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기도 원하는 가운데 그 원하는 것을 잘 발견해서 자기의 길을 꿋꿋하게 가는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걸 격려하고자 한다면 그 아이를 온전히 형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통 그 아이의 자기 강화와 자기 성을 높이는 그 일에 대해서 그래 너 잘해 좋은 생각이야 잘하고 있어 더 열심히 해야 돼 조금 더 하면 돼 그렇게 격려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이겠죠. 우리 못 들으신 분도 많겠지만 우리 작년인가요? 이학근 목사님 오셨을 때 자녀에게 조금 더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말로는 조금 더인데요. 이 조금 더가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조금 더 때문에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이 세상이 무겁게 느껴집니까?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지 심각하게 자주 돌아봐야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나는 손해보는 건 싫다. 그러면 그 경계에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손해보는 것도 좀 감수를 해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세 속에 늪 속에 깊이 푹 빠져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와 삶의 방식이 성경적으로 세워지기가 얼마나 힘든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말씀을 비현실적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치열한 내적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닿는 그곳에 나도 닿기를 원하고 거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에 의탁해서 나도 한 걸음씩 사랑의 실현자가 되어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배워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속에 너무 빠진 사람들은 이런 말이 아이고 나가서 살아보면 대본 안 되는 거 아는데 뭐 그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가진 순수한 마음에 대한 오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순수하게 보지를 못하는 것 그런 세속적인 사상과 습관 속에 빠져 있으니까 순수한 동기부여, 순수한 실행 이것을 순수하게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실패 원인은 자기중심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욕구, 자기가 원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집착, 몰두, 자아 강화, 높은 자리의 영예, 많은 사람들의 인정, 조금 더 많은 재물, 편리주의 이런 것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토록 높이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 내면의 무기력함 때문입니다. 내면에 파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의식이나 행위나 말과 표현이 아무리 신앙적인 것 같아도 딱 한 가지, 우리 내면의 자기중심적인 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면의 무기력함만이 지배할 뿐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내면이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자기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내면에 힘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말과 표현 같은 것이 경건하지 않나 보이고 그 다음에 묵뚝뚝해 보이고 하더라도 내적으로 이런 씨름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무기력함, 신앙의 세속적인 오염화, 믿음의 화석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터지는 체험이 있다면 생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압도 아래에서는 잊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부딪힘이 없고 그분의 사랑을 좌절시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번번이 형제 사랑에 실패하는 우리의 현실이 있다 할 때 내가 형제 사랑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구원의 잣대가 됩니까? 내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형제 사랑이 결핍되었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형제 사랑의 유무가 시금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연장선 상에서 구원을 이루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 속에서의 구원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의 그 구원의 정의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한 구원의 어떤 다른 측면을 말하지 않고 그냥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우리의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이로구나 이렇게 혼동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수준의 변화에 있어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구원은 신분의 변화에 있어서의 구원의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준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신분의 변화가 취소되는 법은 없고 그것을 못 얻을 일이 없습니다. 수준의 변화가 제로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매우 위대하고 경이로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준의 변화가 제로일 때조차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바로 그 사실에 대한 감탄과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칭찬이 올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수준의 변화가 이제 조금씩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혼동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종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없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라고 확정짓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사랑의 계명에 복종하고 그 사랑의 실행에 중심을 두고 사는 신자입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에 지속적인 관심이 없고 세상과 벗대어 사는 복종하지 않는 신자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 한 사람인 나에게서도 반복적으로 비중을 두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지금 요한의 강조는 자칫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면 형제 사랑에 대한 그 중요한 진리가 희미해지는 마치 비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떨어질까봐 신자이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런 비신자가 될의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참 신앙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이 형제 사랑의 삶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라 그리고 형제 사랑이 꽃피우는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형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제 조금 좀 애매한 그런 지금 지경에 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말할 때 다시 위험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소지는 저게 형제 사랑이다, 저게 형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의 또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죠. 형제 사랑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중요하지 형제 사랑의 만발한 꽃이나 잘 익은 열매를 당장에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뚜렷한 부인할 수 없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거리낌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는 사랑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이것이죠. 양심의 가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이 설사 내 사랑을 거절하고 내 사랑을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형제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뭐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타인을 대하면서 살 때 그래서 뭐 좀 엄격하고 좀 냉소적이고 좀 뭐 냉정하고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살다가 뭐 인생에 뭐 어느 날 뭐 40이 넘어서나 50이 넘어서나 비로소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이렇게 굉장히 불쌍한 위치에 자리에 있구나 하고 이렇게 동정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서 동정의 마음을 갖고 그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감정과 표현은 자기 평생 동안 익혀져 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동정에 대한 마음이 미미해서 모습이 미미해서 마음은 있지만 아직도 옛 모습이 주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형제 사랑에 싹이 나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워낙 배려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남을 잘 돕고 위로하는 그런 격려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형제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아래 탁 노출이 되었더니 이 모든 것은 내 중심적인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는 못 견딜 그런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랑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새롭게 자신을 열어놓고 그리고 친구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그러겠죠. 너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를 잘 대해주는데 무슨 회개를 그렇게 했냐? 그러겠죠. 그러나 굉장히 큰 변화이죠. 그런 사람 이제부터는 아마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똑같이 예나 지금이나 좋은데 너는 나를 잘 대해주는데 뭔가 좀 더 편안함이 있네. 너라는 존재가 내게 더 크게 느껴지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사람은 거짓 형제 사랑에 빠져 있다가 진짜 형제 사랑으로 발돋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열매는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싹과 줄기와 가지가 생성되는 과정이 없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본인이 씨름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부딪히기를 원하고 그 사랑에 압도되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내면적인 삶의 비중을 두고 그리고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여정은 순간순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부딪히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그분은 가능하셨습니다. 왜이죠? 자기중심적인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분은 자신을 늘 내어주고 자신을 확장시켜가는 분이니까요. 천체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이 우주가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자라고 있다고 그렇게 증명하죠. 바로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확장시켜가는 그냥 굉장히 비유적인 사건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열어놓고 자신을 확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 속에서 참으로 자족하십니다. 뭐 세속적인 욕심이나 그 사랑의 화석처럼 굳어질 수 없는 그런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배웠다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을 좀 보세요. 옆에 있구나 하시고. 가정에 가면 있고요. 목장에 가면 있고요. 교회에 뭐 여기 오시면 당연히 옆에 지금 빼곡하게 있으시고요. 직장에도 있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를 생각할 때 내가 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육체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내가 이와 이 사람과 영원한 이별 가운데로 쫓겨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 싫어서 멀리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멀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너는 거기서 쫓겨났다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죠. 이것을 요한은 어둠에 거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늘 형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그 시도와 또 도전 그리고 그 행실이 우리 모두의 거룩한 내적 욕구에 정말 참 표현으로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했고 그 사랑에 압도되었다면